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주일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이제 2021년도부터 기쁜 마을을 섬기게 되는 서동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들 큰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자들, 교회 직원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시무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어느 곳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때 이 시무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목회자들은 또 따로 모여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잠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할지라도, 아마 모든 것이 끝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마도 기존 교인의 약 30% 정도만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듣는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과연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요. 요 며칠 충격을 받은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신년이 되어서 어떤 부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답장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개독 새끼들이라는 이야기를 답장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개독이라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물론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그분이 성도가 아니라 비신자분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요즘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여기 우리 함께 있는 강서맘이라는 곳, 이런 곳에서 교회를 향한 어떤 비난의 화살들, 댓글들을 보면은 진짜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애용하는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품을, 중고물품을 팔고 사는 곳인데, 그곳에는 이전에는 또 볼 수 없었던 물품들도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사용하던 강대상 두 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이것을 파시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서 이제 목회를 그만하려 하시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들과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권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특별히 2021년도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시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못합니다. 이렇게 파묻혀서 생각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밀려온 코로나의 파도에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코로나의 파도를 잘 타고 나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의 파도가 다 끝난 후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려움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유다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그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왔던 또 변질되고 있었던 교회를 마주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되는 이단의 공격들과 사회의 사상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이것을 편지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다서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코로나가 마치고 난 뒤 우리가 2021년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것들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기억하라.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유다 당시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율법 폐기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다 시대의 교회에 주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유다서 1장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18절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또 19절에는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마주한 유다는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라,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1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귀에 좋게 들려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이 말씀을 우리 책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상들과 주장들과 가르침, 지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상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만 기억하라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가나 리더나 이데올로기나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인간 목사도 아닌 성경 말씀만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임을 요즘 세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영웅을 찾게 되고 영웅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웅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의 지혜와 조언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며 뛰어난 해결책을 내는 목사님을 찾기를 원하며 뛰어난 해결책을 내는 선교사님들을 난세의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행동들과 또 남이 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면 영웅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도가 심각한 분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목사나 선교사나 어떠한 리더의 권위를 마치 성경의 권위와 같이 똑같이 취급하여서 신봉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을 신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느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들이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사기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리더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사도 완벽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리더도 완벽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평화와 평안은 상당히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사들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들,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정말 처참할 정도의 이 사람이 정말 사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뛰어나 보이지만 다 거기서 거기이다. 사람을 크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왕을 세웠어도 사울과 다윗, 솔로몬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 레위인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우리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어떠한 사사를 바라보고 제사장을 바라보고 레위인을 바라보고 왕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해결해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의 특별 새벽 집회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마친 후 다시 오는 그 파도를 이겨내며 교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어떠한 리더를 따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본질을 사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나태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나태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은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 끝날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쓸데없는 것들을 너희들이 쌓고 있는지 아니면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쌓고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성령의 주관 속에서 하는 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ontinue to pray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듯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싶은 것일까요?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살지 말고 긴장을 풀며 살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역했던 5층의 이 젊은이 부서도 그랬고 이제 올라와서 7층 교구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헌신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질의 커피를 날마다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얻어 마시는 입장에서 이 커피를 내리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또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커피 콩이 있어야겠죠. 그 원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두가 있다 해서 맛있는 커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두를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두를 또 갈기도 잘 갈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물의 온도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부을 때도 그냥 한 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맞춰서 잘 내려야지만 그 향이 배어나오는 그러한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싼 커피 원두라 할지라도 커피의 향기가 나지 않고 마치 서리태 물과 같이 그냥 고소한 그런 물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배를 우리는 잘 보관하고 잘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풀지 말아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방심하지 않게 성도님들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이전에 없었던 큰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 중에 나태함은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떠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모든 것을 갖추고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던 습관이 남아서 아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할 걸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그친 후 더 큰 어려움의 파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게으르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는 이것을 권면합니다. 긍휼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유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긍휼받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의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심지어 그 죄가 묻어있는 옷까지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라. 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상을 가져와서 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편을 들며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유다가 권면하는 것이죠. 특별히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 엘레오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27회 정도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바로 이 사람이 긍휼을 베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며 자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다른 세상 단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임을 보면은 그 차이가 확실한 것을 봅니다. 세상은 무조건 잘라냅니다. 세상 모임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갈라버립니다. 절규하면 끝입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잘라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난 후 우리 공동체에 이런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 코로나 후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한 명 걸렸다 그러면 어떤 카페에서 모든 것을 추적해가지고 누구이더라, 누구이더라, 어디 갔더라, 모든 것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교회는 긍휼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난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경계하게 하지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본질을 사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다가오는 이 고난의 파도들, 고통의 파도들, 어려움의 파도들, 이것을 대비한 사람들과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흥황했던 유럽 기독교는 계속되는 파도에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극도로 약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호주라는 나라도 이렇게 큰 파도에 한 번에 무너져버리는 계속되는 파도에 무너져버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뛰어났던 그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는 교회 건물이 일반인들에게 팔려서 카페와 클럽이나 술집, 결혼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파도, 코로나라는 파도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어떻게 넘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다시 올 그 파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이 본질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기 때문에 본질 사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과 같이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님들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오직 말씀만,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만, 또 게으르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또 긍휼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러할 때에 본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